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책을 파는 그 서점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옛날 동시가 동화가 되어서 새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겉표지가 이래요. 뭔지 보시면 아시겠어요? 꼬부랑 할머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넘어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꼬부랑 할머니는 꼬부랑 고갯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 할머니의 표정이요. 너무 밝지 않으세요? 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되게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데 가는 데란 좋은 만남이겠죠.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가는 길은 꼬부랑거려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욕길 참 꼬부랑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저 할머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몸의 상태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허리가 굽어도 꼬부랑 기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한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출애굽에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잠시 홍해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서 기뻐했는데 또다시 뭔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로막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로막힌 홍해를 두부 자르듯 잘라주셨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다음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지났다고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왜 문제는 반복해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란 본래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내 몸에 익숙해져야 문제를 문제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문제인데 훈련된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훈련하고 보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고요. 또 단단한 돌덩이가 터지더니 강물처럼 흐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이 쌓여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여전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광야다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거나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이 터져 강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혀 영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노뱀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봄에 있습니다.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봤을 때 그때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죽어갑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불뱀에 물릴 때 그때 바라보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더란 말이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린 곳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원망하다가 죽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바라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봄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봄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믿음이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홍해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광야 가면 불뱀 물리면 할 때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아니 이미 시작했어야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불뱀에 물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다시 본문을 봅니다. 믿음이란 믿는 자마다 15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영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 물으면 never die. 우리가 좀 미국에 살았다고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쉽게 대답해버립니다. 자, 이제 바로 잡습니다. 영생이란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언제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생이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도전받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했구나.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다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 있는 것, 단절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생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내 삶이 감사하다면,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이 감동이 내 가슴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면 맞습니다. 나는 영생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이 너무 안타까워 영혼 구원을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영생하고 있다고 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생 속에 있으시기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그 기억 잊지 마시고 그 영생함을 가지고 3장 16절로 들어갑니다.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함축되어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의 심장이다. 아주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장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3장 16절 안에 더 얻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물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만 떠올리는 것이 3장 16절인 것 같아요. 내가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교 갈 때 가르쳐 주려고 그 나라 언어로만 배우려고 하고 또 누구인가 들려주려고만 하지 그 안에서 내가 더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기적이 되십시다. 내가 더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플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God loves you.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뒤부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시는가?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사랑받는 자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시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독생자, only son,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성경 속의 의미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즉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살짝 틀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서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멸망.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멸망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껏 멸망,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아니면 영원한 형벌, 영생의 반대말이니까. 멸망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도저히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란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썼습니다. 코스모스, 그냥 우주다 얘기하는데 우주 속에 포함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스모스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칠 수 없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내 안에 두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죽이셨어요.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께 매달리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빠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요, 가장 소중한 존재의 그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절제하셨어요. 그 응답에 무응답으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당신의 소중한 존재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됐던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겁니다. 후일에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눈물과 땀을 쏟아 부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3년이 지날 즈음에 에베소 교회 교회인들에게 3장 16절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당시 유행하던 그 어떤 철학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 없었거든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계속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길이가 길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높아지고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아,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절제하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봐야 알아요. 바다에 가봐야 바닷가가 넓어요. 비행기를 타봐야 하늘이 넓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높음과 하늘을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해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것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전체의 말씀을 짤막짤막하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더한 것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요? 공고요?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더 넣자면 코로나.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결론은 이래요. 37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위험이든 적시든 칼이든 기근이든 모든 것 이길 수 있어요. 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둘째 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처음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라틴어로 여러분 앞에 써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It in Jesum Christum.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Filium Eusus Unicum.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Dominium Nostrum. Dominium 주인이십니다. Nostrum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Jesum Christum.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대문자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은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신앙 고백할 때, 아,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의 인격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It in Jesus Christ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책임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뭔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요. 이게 중요해요. Make whole.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요한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찢어진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찢어진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찢어진 마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란, 그러면 내가 고친 바와 같이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찢어진 마음까지 나는 고쳐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책임인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늘 내 마음, 찢어진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찢어진 마음을 고쳐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